우리 전우자고 계신 분들 보시면서 한번 좀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좀 같이 인사합시다. 네. 진짜 이제 겨울로 들어서요. 이 금요 찬양 예배 오는 게 날씨가 이렇게 추워서 오시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하루 종일 온종일 또 이렇게 가게에서 또 회사에서 직장에서 일하시고 또 이 피곤한 몸 이끌고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미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재직 세미나로 사실 첫 번째 시간을 갖고 다음 주에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재직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좀 같이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 재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사용합니다만은 사실 이 재직에 누가 포함되는지 재직이라는 단어가 어떤 정의가 있는지도 사실 잘 우리가 정리되어 있지 않았을 때가 참 많습니다. 재직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왜 대학교에서 일하는 사람을 우리가 교직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교수와 직원을 더해서 교직원이라고 말하는 건데 재직이라고 말하는 것도 역시 교회의 직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어떤 사례를 받고 일하는 목사나 전도사만을 직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고 교회를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직분을 주신 직원들, 우리가 그것을 가리켜서 재직이라고 말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그리고 또 서리집사, 이러한 직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재직이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그 중에 우리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서 안수하여서 세운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항존직이라고 부르는데요. 한번 세우면 항상 그 직이 계속 머물기 때문에 우리가 항존직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목사나 장로나 안수집사는 우리가 항존직이라고 부릅니다. 본래 우리가 권사를 세울 때는 안수를 주지는 않습니다만 이 재직 가운데 사실은 항존직 가운데 우리가 이 권사도 사실 포함을 하죠. 재직 중에 우리가 저와 같이 교회에서 일하는 자를 목사 혹은 전도사를 가리켜서 우리가 사역자라고 부르고도 하고 교역자라고도 부릅니다만 이 모든 이 재직 안에 교역자 역시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 이번 달에 저희가 이제 사사분기 재직회가 있는데 재직들 모이십시오 하면 누가 모여야 합니까? 목사님, 또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 또 누구도 모여야 돼요? 서리집사까지도 사실 모여야 합니다. 제가 이번 그 11월 달 들어보면서 그 청지기 지침 및 안내서를 보시면 저희가 매년마다 등록이 1년이 넘어가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그 재직 명단을 거기다 실어놓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이 교회에서 재직이 되는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서 등록 후 1년이 지난 분들에게만 이 직분을 사실 주는 거죠. 우리가 사실 교회 오는 모든 분들 보시면 뭐 처음 온 분들도 뭐 집사님, 집사님 이렇게 부르지만 교회에서 공적으로 사실 재직으로 인정받은 분들을 우리가 명단을 놓고서 함께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우리 동역자들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다 재직이신데요. 교회는 그리스도인들로 조직된 한 단체로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또 이 교회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직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본래 교회에서 이 재직이라는 것은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사도나 선지자와 같은 직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집사라는 이 직분,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일어났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사도행전 6장에 교회를 참석하는 그 숫자가 날마다 더해짐으로써 예배를 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무리들이 하나의 이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도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왜 주일날 예배드리면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아래 내려가서 친교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도 먹고 밥도 먹고 이렇게 맛있게 먹는데 1세기에 예루살렘 교회도 우리와 마찬가지였어요. 그들도 예배가 끝나면 그냥 다 다시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배가 끝나면 같이 모여서 식사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특별히 1세기 이 교회에서는요, 먹는 문제가 너무나도 중요했어요. 뭐 오늘날 같이 다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이 시대에 그게 뭐 크냐, 밥 안 먹고 가는 게 뭐 대수롭냐 싶을 수 있습니다만, 사실 이 초대교회 안에서는요, 가난한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그 교회에서 예배가 끝나고 이 먹을 것이 나온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은혜로운 시간일 수도 있고요, 또 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큰 기쁨의 시간인 거죠. 자,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서 이제 친교를 이제 갔는데, 이 당시에 갖고 있는 것이 아마도 빵을 나눠줬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이 빵을 나눠주는 이 과정 가운데 이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 본래 이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우선적으로 그 빵을 나눠줬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지역 출신 사람들이 아니고 그 헬라어를 썼고 또 이방인 출신이었던 사람들은 이 빵을 배분하는 문제에서 소외받게 됩니다. 한번 우리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우리 코너스톤 교회에 예배를 드리려고 오늘 여기 새로운 분이 딱 오셨는데요, 좀 우리와 같이 이렇게 한국인도 아니고 좀 다른 인종의 머리 색깔도 다르고 눈동자 색깔도 다른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 만나보겠다고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예배를 딱 드리고서 다들 이제 친교실 내려가니까 함께 내려갔는데 딴 사람들은 밥도 주고 막 국도 주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소외감을 느끼겠습니까? 사실 그 비슷한 일들이 지금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거죠. 그리하여서 그 헬라파 사람들이 함께 이제 사도들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이 친교하는 것에서 소외됐습니다. 이런 불만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것을 제시해 주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베드로가 한번 설교해서 3,000명이 믿고 심지어 그 가운데 치유와 놀라운 능력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 1세기에 예루살렘 초대 교회 안에도 여전히 이 먹는 것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1세기에 있는 교회,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성경 속의 이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다른 사도들이 함께 풀타임 사역자가 돼서 사역했던 이 교회는 바로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옵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와 요한이 마치 그 오병이어 사건 때 예수님께서 나눠주셨던 떡과 물고기를 그들이 사람들에게 나눠줬던 것처럼 이번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직접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눠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나타나는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또 나머지 이 제자들은 그들이 직접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기보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일꾼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이 사역을 감당하게 했던 것이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일곱 명의 집사들을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떡을 나눠주고 또 음식을 나눠주는 것에 있어서 소외받는 사람이 없을 수 있도록 고르게 분배하는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일곱 집사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베드로와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사역자들은 한 가지 일에 집중하기 시작하는데, 두 가지 일에 집중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고 또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전념하게 됩니다. 바로 이 사도행전 6장으로부터 교회 안에 있는 직분이 나눠지면서 서로 안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나눠지는 것이죠. 지금 우리 안에 있어서 많은 직분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또 직분 안에서 또 다양한 사역의 분담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초대교회를 통해서 배우는 하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은 신약성경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 구약성경 광야교회를 지나고 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가 있어서 또 모세를 찾고자 한 줄로 나란히 서 있을 때 하루 종일 기다려도 모세를 만나지 못하고 그냥 다음 자기 차례가 오기만을 기다렸던 이 사람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미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요, 당신이 이렇게 해서는 결코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습니다. 이 백성도 지칠 것이고 당신도 이 많은 백성들을 감당하다가 지치고 말 것입니다. 이제 내가 당신에게 지혜를 하나 알려주겠소. 사람들 가운데서 열 사람 중에 대표로 한 사람인 10장, 50사람 중에 한 사람 대표인 50부장, 그리고 100사람 중에 대표인 100부장, 그리고 1000사람 중에 단위 대표인 1000부장을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은 그들이 처리하게 하십시오 라는 것이죠. 이런 일련의 맥락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단지 한 사람의 탁월한 어떤 영적 리더자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역하면서 세워져 가는 것이라는 것을 이미 구약의 광야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신약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동일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코너스톤 교회도 목회자 한 사람의 섬김으로써 이루어지고 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들, 또 제 스스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재직분들과 함께 이 사역들을 나누어 갖게 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주님께서 신약 성경에 오셔서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각 사람이 이 교회를 구성하는 몸의 지체가 됨으로써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오히려 교회, 오히려 지체 중에서 연약하게 보이는 것, 너무나도 힘없어 보이는 것이 오히려 더 요긴하게 꼭 필요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볼 때 일을 잘하고 은사가 많고 성격이 활발한 사람들만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는 우리가 볼 때 연약하고 힘이 없고 때로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미련하고 흠모할 것이 없어 보이는 그 사람까지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부으셔서 그로 인하여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지금 전우좌우에 앉아 계신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 내 옆에 앉아 있는지, 누가 내 앞뒤에 앉아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은 여기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미련하게 생각하는 것이 당신 없어도 괜찮습니다. 당신 가려면 가십시오. 우리는 당신 없어도 충분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 자세야말로 교회의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손가락 다섯 개 중에 엄지가 자기가 힘이 있다고 새끼손가락 보고 나는 너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러나 이 정말 새끼손가락이 잘려가는 순간 이 엄지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기능 가운데 반 이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오히려 연약한 지체들이 교회 안에서 더 요긴한 사역들을 섬기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에서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오히려 지혜로운 자들을 가르치게 하셨고 하나님은 세상에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강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치게 하셨고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자들을 오히려 택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도록 하셨던 것이죠. 따라서 이 교회 안에 구성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자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소수만 가지고서 끼리끼리 모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자리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이 영역들을 다른 사람에 주지 않고 그렇게 나 홀로 교회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도 아닐 뿐더러 그렇게 자기의 어떤 기존에 있는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지 않으면 결국 복음은 고인 물과 같이 되어서 썩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탁월한 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스스로 기도함으로써 모든 초인적인 역사를 이루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주어졌던 그 사역을 12명의 제자들에게 나누셨고 또 그 12명의 제자들이 사도행전 6장을 통해서 또 일곱 집사를 세웠고 또 그 이후에 기독교의 역사가 수많은 또 교사들과 또 집사들과 또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듯이 오늘 코너스톤 교회가 세워지는 그 길도 바로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들을 충성되게 감당할 때 그것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재직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정말 숫자로 봐도 참 많은 인원들이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 재직이 많고 다양하게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직이 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직으로서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실하게 믿고 아름답게 봉사하고 또 보람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한번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지금 10명이 넘는 재직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재직은 있으나 정말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이 직분을 섬기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 한번 머릿속으로 헤아려 보십시오. 또 내 자신은 어떠한 자세로 그 직분을 감당해 왔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어떠한 직분을 받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봉사하였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치 달란트를 다섯 달란트를 주었고 두 달란트를 주었고 한 달란트를 주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 달란트를 많이 받았느냐 적게 받았느냐를 보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을 하였느냐를 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을 가지고 어떻게 행하였느냐를 주님이 더 보시는 거죠. 이것은 마치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 그리고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이 옷이 나의 전부를 말해준다기보다 오히려 이 옷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내면 깊숙한 곳에 나라는 사람의 영혼이 그 크기가 내 삶의 크기를 말해주는 것처럼 직분의 눈에 보이는 크기가 그 사람의 크기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직분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얼마나 크고 깊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직분의 그 크기를 가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직은 그의 마음가짐과 생활하는 태도를 보고서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저와 같은 풀타임 목회자를 하더라도 겉으로 볼 때는 말씀을 전달하는 것처럼 거룩한 일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마음 가운데서 자신의 유익과 또 내 만족만을 위해서 사역한다면 가장 낮은 일들을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회 안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사역과 직분을 감당하고 있어서 보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남들이 꺼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서 예를 들면 바닥을 쓴다거나 걸레질을 하거나 이 마핑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하는 그 순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가득 차 있고 자신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 그 사람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직분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 내게 어떠한 직분이 주어졌나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재직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청직이라는 단어가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재직이라는 단어와 일맥상통합니다. 재직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가지고 이것을 맡은 것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그런 스튜어십, 청직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안에 지금 재직으로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겨주셨는가를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너무나도 많은 경우 교회 생활하면서 지치는 것들이 오히려 행정적인 것 때문에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뭔가 회의를 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고 또 무언가 처리하고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이런 것에 있어서도 물론 성실하게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가장 우리가 관리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껍데기는 남지만 정말 속빈 강정처럼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채 사역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 무수한 시간 동안 회의를 하고 그 많은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1년 동안 계획하고 또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그것을 실천하고 또 왜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또 허비하여서 왜 그런 일들을 감당하겠습니까? 단순히 그 회의 자체, 그 프로그램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역들을 통해서 이 교회에서 우리와 신앙생활하고 있는 바로 그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생명을 더해주고 그들로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역의 목표고 목적이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사람을 잃어버리는 순간, 영혼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사역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재직으로 섬기고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맡겨주셨다라는 그런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사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한번 이러한 비유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이제 잠을 잘 터인데 다음날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내일이 되었습니다. 집에서 아침을 먹고 이제 또 하루를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현관문에서 노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자세히 보니까 그 사람은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처음 나왔던 사람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왔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하던 대로 밥 먹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하던 대로 그냥 그 사람 무시하고 옷 입고 그냥 내 하루 준비하겠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정상적인 반응이라면 내 집에 손님이 찾아왔다라는 것은 내가 이 집의 주인으로서 이 사람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이 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고 이 사람이 이 자리에 있는 공간 안에서는 내가 최대로 섬기는 것이 그것이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기준으로도 가장 상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라는 공동체로 왔을 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로 맡겨주신 집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오늘 이제 주일 저 문을 통해서 새로운 분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새로운 분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 이것은 사실 상식에 맞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고 그냥 왔다 가십시오 하고 보내는 것도 결코 상식에 맞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누군가가 교회 문을 들고 새로 왔다는 것은 이 걸음까지 올 때 얼마나 큰 고민이 있었겠습니까? 그 뒤에 많은 사정들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인생의 여러 가지 정말 갈급하고 또 다양한 고통 속에서 마지막 해결책으로 이 교회 문을 두들고 오신 분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혹은 시카고 지역에서 많은 교회를 다니고 방황하다가 그래도 이 교회가 혹시 내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영혼의 정착지가 되진 않을까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온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이 교회를 들어왔는데 마치 우리 집에 손님이 들어왔는데도 인사하지 않고 그냥 당신은 알았다 그냥 알아서 가십시오. 나는 내 할 일을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야 할 하루를 나는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호스트라면 그것은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봐도 비상식적이듯이 교회에 찾아온 영혼에 대해서 말을 걸지 않고 인사를 하지 않고 그에게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그를 그대로 보낸다라는 것은 내 안에 이 교회를 향한 주인의식이 없다라는 가장 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라도 저는 꼭 이 말씀을 권면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교회를 찾아온 새로운 손님이 있다면 꼭 가서 이 교회의 주인 역할을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교회에 계십니다만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이 교회의 청지기로 세워주셨다는 것은 주인께서 우리가 손님을 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그가 정말 따뜻하게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온정을 느낄 수 있도록 또 왔을 때 방황하고 힘들었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질 수 있도록 더 우리 안에 있는 사랑과 또 관심을 보여주고 말을 따뜻하게 걸어주고 그 사람의 피로를 들어줄 수 있는 이 한 가지 한 가지의 사역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하겠지. 또 저 집사님이 하시겠지. 나는 담당이 아니니까. 장로님이 하시겠지. 권사님이 하시겠지. 목사님이 하시겠지. 라고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자체가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다라는 주인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교회를 다니면서 마치 이 교회의 객처럼 다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은 익숙합니다.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도 익숙하고 사람들과 밥 먹는 것도 익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하는데 아무 불편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잘 정착하든지 말든지 그 사람이 여기서 잘 신앙의 뿌리를 내리든지 말든지 아무런 상관없이 나 혼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 깊숙한 곳에 그의 영성의 색깔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적인 신앙생활.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고 나만 행복하고 나 혼자만 예수님과 관계가 맞으면 that's enough 라고 생각하는 자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렇게 우리 안에서 깨고 싶으셨던 자기 중심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 바로 세상적인 사랑을 주님께서 꺾고자 하셨던 것이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의 사랑을 나타나셨느니라.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도 그것은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한일서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아무리 주일날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Oh Lord, I love you.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우리의 입으로 마음으로 설령 그것이 나의 진정한 고백인 것처럼 찬양한다 할지라도 실제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영혼에 대한 아무런 감정도 없고 아무런 관심도 없고 아무런 사랑의 마음도 없다면 정말 주님을 향한 내 안에 있는 사랑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사랑인지 아니면 자기 중심적으로 내 만족만을 위해서 사랑하고 있는 이기적인 사랑은 아닌지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재직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일이 아닙니다. 봉사를 잘하고 기술을 습득하고 경험을 쌓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이 사역들을 왜 감당해야 되는지 그 사실을 깨닫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까? 우리와 동역하시기 위하여서 이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하는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재직은 청지기입니다. 겉으로 볼 때 분명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은 행정적인 일일 수 있습니다. 페이퍼워크도 할 수 있고요. 또 사람들과 함께 회의를 할 수도 있고요. 프로그램들을 할 수도 있고요. 뭔가 힘을 써서 물건을 나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 다양하게 펼쳐지는 이 사역 가운데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본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더 본질적인 영혼을 섬기는 것, 영혼을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밤 우리가 재직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정말 내가 이것을 충성되게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내 기능적인 역할들을 잘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기 전에 두 가지 사랑을 우리는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바로 서 있는가를 봐야 할 것입니다.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바로 서 있는가. 지금 우리가 날씨가 추워지다 보면 이 벽에 붙어있는 이 thermostat 이 보고서 온도가 지금 몇 도인지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추위를 느끼면서 도대체 우리 집 온도가 몇 도길래 내가 이렇게 떨고 있나 하는 것을 이 thermostat을 보듯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내가 왜 이렇게 교회에서 일하는데 기쁨이 없을까? 왜 내가 직분을 감당하는데 이렇게 바쁜 것만 같고 왜 모든 일이 나한테만 몰리는 것 같고 왜 다른 사람들은 다 편하게 신앙생활한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렵게 신앙생활한 것 같지 하면 하는 어느 순간에 이 불만과 또 이 어떤 영적인 burnout들 그리고 이 사역의 짐스러움이 느껴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다면 그 영혼의 thermostat을 지금 봐야 되는 거죠. 뭐가 잘못됐습니까? 왜 지금 그렇게 온도가 확 낮아졌습니까? 원인은 두 가지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의 생활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생활이 식으면 영적 thermostat은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역이 짐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없는데 어찌 이 고갈된 마음으로 사역하겠습니까? 그래서 재직으로 섬기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개인의 기도의 생활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생활 가운데서 혹시 실패하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또다시 시작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기도하지 않고 감당했다는 것은 마치 교회를 지금 직장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들은 결국에는 영적인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순장으로 섬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찬양대로 섬기시는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봉사로 또 섬기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이 사역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오늘 주일날 와서 내가 이제 부엌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부엌에 가스불을 켜기 전에, 부엌에 물을 틀기 전에 내가 그 자리에서 먼저 기도하고 그것을 섬기는가? 내가 주보를 접는 일을 한다고 할 때 이 주보를 접기 전에, 물론 내가 기도하지 않고 접을 수도 있지만 이 모든 사역을 하기 전에 앞둬두고 먼저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작은 것 같지만 그 사람의 그 삶의 자세를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다 끝났을 때로 과연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아야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개인의 기도의 자리를 꼭 회복하십시오. 사역을 할 때 바쁘게 일들을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 될까 생각하고 염려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그것들을 잠깐 옆에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고 이 일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지를 계속 물어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털머스탯이 떨어진 이유는 우리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서 이 프레쉬한 이 은혜가 살아 있어야지만 매주 와도 내가 왜 이것을 섬기고 있는지, 왜 사람들이 힘든 일 안 할 때 내가 이 힘든 일을 하는지 그 목적과 의미가 살아있는 것인데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살아있지 않으면 결국엔 이것이 결국 세상에서 하는 일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세요. 여러분 재직들도요 말씀에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재직이 아닌 분들보다 더 많이 말씀에 깨어 있으셔야 돼요. 특별히 이 가운데는 이중으로 삼중으로 그런 직책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남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시고 남들보다 더 많이 말씀에 깨어 있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성경이라는 책은 이 세상에는 수억 권의 책 중에 한 권의 책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세상의 유일한 책입니다. 따라서 이 책을 펼치고 이 책을 읽어나갈 때 이 안에 기록된 말씀들을 내 안에 가슴에 채워나갈 때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시간들이 없으면 반드시 그 사람의 영적인 thermostat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엔진 오일이 다 떨어진 자동차가 새 차이든지 기름의 탱크에 기름이 가득하든지 엔진이 최신형일지라도 결국엔 그 엔진 오일이 다 떨어지고 나면 거기에서 그 컬컬컬 되는 소리가 나면서 자동차가 멈출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이 영적인 탱크가 지금 가득 채워 있는지, 기도의 탱크가 고갈된 것은 아닌지, 말씀의 탱크가 고갈된 것은 아닌지, 바닥을 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잘 서 있는지를 보십시오. 이 사랑의 관계가 잘 서 있다면 두 번째는 사람들과의 이 사랑의 관계가 잘 되어 있는지를 보십시오. 오늘 제가 하는 것을 좀 크게 그리면 제가 지금 십자가를 그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평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두 가지 무슨 탱크요? 기도의 탱크와 말씀의 탱크를 확인하라고 그랬어요. 사람들과의 있어서의 이 관계에 있어서 정말 내가 잘 감당하고 있는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게 맡겨주신 영혼, 내가 순장이고 순모라면 정말 내게 맡겨주신 순원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단지 저들을 위해서 좋은 말을 나눠주고 맛있는 음식을 먹여주고 함께 기뻐하고 웃고 떠드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모든 것 가운데 기도가 없다면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그 사역들은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 없이는 유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을 가지고 영혼들을 돌보고 있는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왔을 때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내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부모, 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비즈니스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기도가 다 끝났다라고 혹시 돌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기도해줘야 할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는데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지난 시간 동안 기도해왔습니까?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이 사람들이 왜 변하지 않을까 오히려 스스로 의문을 갖고 있고 왜 저 사람은 늘 저렇게 변하지 않을까 아무런 말씀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섬겨도 왜 이런 사랑을 깨닫지 못할까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것은 사역의 원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사람은 변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영혼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재직은 하나님께서 영혼을 섬기라고 맡겨주신 직책입니다. 마치 이 초대교회의 일곱 집사도 겉으로 볼 때는 음식을 나눠주는 역할을 했지만 그들도 본질적으로는 영혼을 섬기고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걸림이 없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다라는 것은 기도에 능한 사람들을 바로 그 역할을 주는데 뽑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음식을 나눠주는 일에 박사학위가 필요하겠습니까? 음식을 나눠주는 일에 부자가 꼭 돼야 되겠습니까? 음식을 배분하는 일에 힘이 세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단조로운 이 사역을 맡기심에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기준으로 뽑으셨다라는 것은 똑같은 음식을 나눠주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안에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고 있는 일은 전혀 다른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11월 첫 주가 시작됨으로써 우리 안에 있어서 새로운 회개 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볼 때 우리는 지난해 해왔던 일들을 거의 반복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무나도 익숙했던 사역,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돌아가고 말씀 보지 않아도 티나지 않게 어떻게든지 이 것들이 해결되지만 그 안에 어떠한 영적인 열매도 없이 그냥 이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어지는 사역의 모습들을 우리는 가장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러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앉을 정도의 열정이라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싶으신 일하고자 하시는 그 열매를 보기 원하고 영혼들이 변화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시는 영적인 보람을 느끼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그런 열망들을 다 갖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이것을 다시 시작할 것입니까?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까? 상황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심지어 우리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그 사람을 탓할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영혼의 상태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과의 사랑에 있어서 이 두 가지 탱크가 지금 식어있진 않은지 기도의 탱크가 고갈되진 않았는지 말씀의 탱크가 고갈되진 않았는지 그걸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지 정말 저들을 사랑하는 그 애정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향한 사랑 이것이야말로 재직이 꼭 가져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많은 것을 올해 감당하실 것입니다. 또 지난 한 해처럼 바쁘게 사역의 현장에서 두 발로 뛰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등에 땀이 나도록 남이 보지 않는 장소에서도 그렇게 수고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수고 안에 가장 기준이 되고 가장 기본이 되는 재직의 자세,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영혼을 향한 사랑, 이 두 가지 사랑을 풍성하게 채운 채 한 해를 그 은혜 안에서 달려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